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의 주님, 오늘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각 사람의 심령에 함께해 주시고 은혜와 도전 주셔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임을 깨달아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음으로 개인적으로도 행복하고 교회 공동체적으로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지요. 우리가 오감으로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세상은 수억만 년에 걸쳐서 진화된 결과가 아니라 조물주의 작품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다면 모든 사람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믿어야 될 것 같지 않으세요? 조물주의 작품이라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해요. 그 주된 이유 중 하나가 이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생각해 보세요. 스스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야, 이것도 모르니? 이 세상 내가 다 만들었어.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속 시원하게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시면서 말씀해 주시면 눈에 보이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 생활이 한결 쉬울 텐데 그 하나님께서 사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시대에 사람들은 늘 주님을 믿고 섬기는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에 관한 생각이 달랐던 것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조물주는 이런 분이실 거야. 근데 다른 사람은 아니에요. 조물주는 저런 분일 거예요. 각자의 소견들이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이 없었던 구약 성경 창세기 시절, 창세기에는 구약 성경이 없었지요. 신약 성경 당연히 없었고요. 이 성경이 없었던 구약 성경 창세기 시절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누구나 다 구름 잡듯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분들이 대단한 것은 그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그 많은 우상들, 잡신들 안에서 용케 알아보고 정말 조물주 하나님을 용케 알아보고 그 많은 잡신들 중에서 귀신들 중에서 마치 눈에 보이는 것처럼 제대로 믿고 의지했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들은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을 들었죠. 어떤 계시를 통한 어떤 메시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곤 했었는데 이런 형태의 신앙은 매우 위험천만일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들 이삭을 희생 제물로 드리려 했던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겠어요? 이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서 잘 모르는 거거든요. 이 사건은 오늘날의 잣대로 본다면 친자 살인 미수 사건입니다.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건이거든요. 그다 미수에 그친. 이렇게 되면 오늘날 같으면 친권 다 빼앗기고 쇠고랑 찰 만한 일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을 죽여서 희생제물로 드리라고 말씀했다고 그렇게 말도 안 되게 믿었을까요? 그러나 지금부터 4000년도 훨씬 더 된 그 옛날 당시 가나안 땅에서는 인신제사가 심심치 않게 있었고 오늘 같은 이런 신구약 성경이 없었다는 사실을 한 번만 생각해 보면 이런 아브라함의 괴상한 신앙 형태는 또 얼마든지 이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렇듯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었어요. 사람들은 꿈이나 환상으로 혹은 천사들의 메시지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아, 내가 꿈에서 무슨 계시를 받았어요. 환상을 봤어요. 그리고 뭐 이렇게 어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나한테 뭐라고 얘기해줬어요. 이렇게 말을 했지만 그 계시가 자기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마귀로부터 온 것인지 누가 알겠습니까? 구약 성경 창세기 시대에 그래서 사람들은 누구나 다 장님 코끼리 만지듯이 신앙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죠. 위험천만한 순간들이 적지 않았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생들을 정말 불쌍히 여기셨어요. 하나님을 알기로 하는데 알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준 것이 십계명 두 돌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헤매지 말아라. 이게 나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 헤매이는 백성들의 마음에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만들어주신 것이 성막이었던 겁니다. 성막.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드디어 온 세상 모든 인생들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성막 위에 떠오르는 구름기둥 그리고 성막 위에 밤에 비춰주는 불기둥, 아 이게 정말 신비한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계시구나. 눈에 볼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는 그 증거를. 그런 모양을 모습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알았고 성막의 희생제사를 통해서 우리 죄 씻음의 확신 가운데 지성소에 들어가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은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사람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동안에 있어서는 주님의 지키심과 보아서 말해 이스라엘은 패배를 몰랐습니다. 전쟁에 나가면 백전백승, 굶주림도 몰랐습니다. 만나 매출하기가 막 하늘에서 쏟아지잖아요. 반석 치면 물이 터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부족함 없이 살게 하시고 저들의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막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꿈을 꾸는 것처럼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막이 함께 있으면 백전불태라고 믿었어요. 그렇죠. 무슨 염려가 있겠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내가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내 편이에요. 나를 축복해 주시고 형통케 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조건 내 편일 거야 라는 이 생각이 정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엘리 제사장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역시나 그 아들들도 제사장들이었는데 홈리아 비느하스 아버지 대를 이어서 제사장. 근데 겉으로는 제사장이었는데 이 두 사람의 내적으로는 그냥 망나니 같은 사람들이에요. 여호와께 드린 재물을 중간에서 다 도적질을 해서 재물을 챙기고 성막에서 일하는 여인들을 또 건드려가지고 범해서 성소를 더럽히고 아버지 말에 불순종하고 겉으로는 제사장인데 속으로는 그래. 그러면서도 별일이 없자 저들의 범죄 행위는 점점 대담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지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성막이 자기네들과 함께 있으니까 무조건 승리할 줄 알았어요. 아무 문제 없이 이 전쟁에서 이기리라 해서 전투를 벌였는데 웬걸 첫 번째 전투에서 4천 명이 죽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4천 명이 100명, 200명도 아니라 1천 명, 2천 명, 4천 명이. 그러니까 너무 다급해진 나머지 아 성막이 멀리 있어서 그런가 보다. 언약궤 성막 안에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나와서 우리와 함께 싸우게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리라 이렇게 생각해서 언약궤를 전쟁터로 가져오기를 청하였고 누가 가져오겠습니까? 제사장이 홈리아 비느하스인데 그래서 이 홈리아 비느하스 이 망나니 같은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길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항상 내 편인 줄 알았거든요. 제사만 드리면 될 줄 알았는데 아, 그 전쟁에서 그만 이스라엘이 또 패하게 되는데 이번에는 4천 명에 3만 명이 죽었습니다. 홈리와 비네하스도 죽고 언약궤도 적에게 빼앗겨버렸어요. 완전히 망해버린 겁니다. 이 사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엄청난 충격을 줬습니다. 노상 하나님께 나와서 번제와 목제, 소제, 제사 드리고 주님 이름 부르고 언약궤 메고 다녔었는데 이 모든 신앙행위가 뭐 맨날 주님 앞에 나오는 이 신앙행위가 내 인생의 일도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알게 된 거거든요. 아, 이럴 것 같으면 뭐하러 예수 믿어? 이렇게 같으면 뭐하러 교회 다녀? 이렇게 이럴 것 같으면 무슨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냐고요? 너무 놀란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무려 3만 4천 명이 죽어버렸고 제사장까지 죽고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렸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모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얼레리 꼴레리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니들 뭐 교회 다니고 예수 잘 믿고 뭐 이렇게 신앙생활 잘한다며 꼴 좀 봐라. 완전히 쫄딱 망했네. 얼레리 꼴레리 수치를 당하고 완전히 이렇게 망해버린 거.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고 하나님을 노상 아침 저녁으로 예배들며 섬긴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멸시와 조롱을 받게 된 것일까요? 얼마 전에, 며칠 전에 2021년 한국에서 주요 종교 호감도에 관한 이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신문에 실리게 되어졌는데 그 결과 개신교가 이렇게 교회가 이런 교회가 지난 해에 이어서 불명예스럽게도 호감이 아니라 비호감 종교 1위 자리를 차지했다고 해요. 요즘 가나안 성도라고 하나요? 거꾸로 하면 가나안 안 나가 교회 안 나가는 성도들이 늘고 있다고 하지요. 교회는 세상에서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얼레리 꼴레리 항상 조롱과 멸시를 당하는 듯 싶어요. 특별히 팬데믹 상황에서 교회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여러분? 아무튼 엘리 제사장 때 언약궤 잃어버렸는데 다윗왕이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언약궤는 다윗왕의 아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안에 놓여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성전을 축복하시고 성전에서 부르짖는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기도에 내가 다 응답해 주실 거다, 응답해 주겠다, 형통케 하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면서 정말 한동안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 그리고 축복 주심 아래서 형통한 삶을 누렸습니다. 개인과 공동체가 복받았고요. 나라가 엄청나게 복받아서 부강해졌습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의 아들 르호보암 왕 때 나라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분열하더니 북이스라엘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수르 제국에게 멸망해버렸고 남유다까지도 바벨론 제국에 멸망당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어버리고 언약궤는 오간데 없이 사라져버렸어요. 거룩한 제사장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자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거나 포로되어 잡혀가고 나라는 완전히 콩가루 되어버렸고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는 성전은 파괴되고 언약궤는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다시 얼레리 꼴레리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눈치 보며 살게 됐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 언약궤는 지금 어디에 있는 건가요? 도대체 어디에 있어요? 성전 언약궤가? 그러면 혹자는 지금 그 머스크 예루살렘에 있는 머스크 그 아래 지하에 있다고 그래가지고 그걸 탈환해야 된다고 난리인데 그거 언약궤 어디로 갔죠? 근데 그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글쎄 놀랍게도 다 함께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읽겠습니다. 3장 16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가 성전이다. 그 사라진 성전이 여기 다시 나타난 거예요. 너희가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다. 오래전 바벨론 제국에 파괴되어 사라진 하나님의 성전이 또 로마 제국에 의해서 파괴된 그 예루살렘 헤로 성전이 뜻밖의 오늘 본문에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과거에는 물리적인 건물이 성전이었는데 이제는 너희가 성전이다라고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정말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게 뭡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였거든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달라진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가 성전인 것을. 언약궤가 있어야 성전인데 그 언약궤가 성령으로 바뀌어 있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는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성전, 신약시대의 교회, 우리 뉴저지 동산교회를 포함해서 이 교회가 예수님께서 물리적인 모든 이 땅의 성전을 다 깡그리 허물어버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자신의 몸으로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신 새로운 성전입니다. 이게 새로운 성전이에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저와 여러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전이고요. 공동체로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냐, 성전이에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 보혈로 세운 이 하나님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행여라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하지 마세요. 이 교회 무슨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Please 말 조심하세요. 제가 볼 때 절대 좋은 게 없어요. 교회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이렇게 저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냥 definition, by definition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면 그 한 말에 대해서는 다 하나님 앞에 이제 페이를 하셔야 됩니다. 무슨 무익한 말을 했던지 그 말에 대해서 그날에 심판받는다고요. 한 명도 제대로 되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제 인생에 평생을 두고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교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요. 보혈로 세운 예수 그리스도의 성전,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더럽히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본문이에요. 17절 말씀입니다.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멸하시리라, 이 구절을 주목해야 됩니다. 멸하실지도 모른다가 아닙니다. 멸하신다입니다. 죽을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정녕 죽는다입니다. 아, 교회는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을 때 세속적인 욕망에 의해서 더럽혀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각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말하고 행하게 될 때 교회 공동체는 약해지고 더럽혀지고 병들게 됩니다. 그리고 더럽혀진 교회는 망하게 됩니다. 사라지게 돼요. 사실 하나님이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 안에는 세 가지 물건이 들어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어떻게 지팡이에서 싹이 나요? 생명을 의미하는 거죠. 만나입니다. 양식, 생명의 양식을 의미하고, 그리고 십계명 두 돌판, 이렇게 세 가지. 십계명 두 돌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언약궤는 언약궤를 언약궤 되게 하는 것은 괴짝이 아니라 그 안에 들어있는 그 내용물이죠. 그 내용물, 생명의 양식인 그리스도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에 따라서 살면 네가 들어오고 나가고 복을 받으리라.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네 가족이 행복해질 것이고 정말 자손 대대로 복을 받으리라. 이건 성경 말씀이 약속입니다. 늘 주님의 임재와 그 능력이 저들의 삶과 함께 계셔서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은 것 같이 그 모든 행사가 형통하게 된다는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언약궤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치 않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언약궤만 들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반드시 세상 사람들에게 얼레리 꼴레리 손가락질을 받고 전쟁에서 패할 수도 있고 패하고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라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요, 할례는 몸에 받지 말고 마음에 받으라, 그것이 진짜 능력이라 했습니다. 늘 주여 주여 이름 부르며 성경책을 옆에 끼고 교회 왔다 갔다 한다고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는 얘기예요. 이게 다 사도 바울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하는 얘기. 교회 안에서 보니까 당을 짓고 서로 다투고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멸망한다, 그러다 진짜 죽어, 그 얘기예요. 서로 다투고 당 짓고 분쟁하는 것은 현저한 육신의 일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일이 아니죠. 예수 보혈로 씻음 받고 구원의 확신을 얻었다는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서로 당 짓고 다투고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또한 사람 앞에 당장에 그만두어야 할 부끄러운 일,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는 행동. 그러나 자신의 잘못된 행동을 회개치 않고 홈니 비나스처럼 그리고 망한 북이스라엘 남유다처럼 계속해서 하나님의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럽히면, 회개치 않고 그러면 주님이 멸하십니다. 멸하실 수도 있다, 멸하실지도 모른다가 아니라 반드시 멸하십니다. 이스라엘 3만 4천 명이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고 언약궤마저 빼앗겨버리듯이 개인과 공동체가 모두 망하고 교회도 문을 닫게 됩니다. 저는 교회가 이렇게 무서운 데인지 몰랐어요, 솔직히. 그리고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있는 데인 줄 몰랐어요. 너희가 성전이라고요. 아, 사람들은 늘 듣기 좋은 소리만 듣고자 합니다. 잘 된다는 소리 좋아하고 망한다 멸한다 소리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엉망진창으로 살면서도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다 괜찮을 거야 라고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죄 가운데 살면서도 다 괜찮을 거야 라고 하는 거짓된 신념을 심어주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죄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영원 생명을 얻게 된다는 참된 축복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어서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에서 자유함을 얻고 기쁨과 평강을 죽을 때까지, 아니 죽고 나서도 영원히 누리게 됩니다. 기쁨과 평강이 뭔 줄 아세요? 이게 성경 언어인데 이 세상 단어로 바꾸면 두 글자로 그게 행복입니다. 기쁨과 평안은 이 세상 언어로 바꾸면 그게 행복이에요. 정말 아무리 쫓아다녀도 행복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의 행복이 여기 있다. 주어지는 게 예수 믿는 그 삶입니다. 저는 예수 믿고 행복해졌어요. 그 전에 늘 매일같이 죽고 싶었는데 오늘 죽으나 100년 후에 죽으나 항상 똑같다고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나는 언제 죽나. 근데 예수 믿고 나서는 하루하루가 그냥 행복합니다. 오늘은 어제보다 좋거든요. 그리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좋을 것이 확신이 돼요. 죽어도 살아요. 믿음으로 살면 영원히 사는 생명을 제가 선물로 얻었거든요. 한순간도 예수님 생각하면 행복하지 않을 이유가 없어요. 산상수훈 8복 되게 좋아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땅을 차지하고 의에 주리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근데 이 복이 있다는 말을 갖다가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행복하여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행복하여라. 온유한 자는 행복하여라. 행복하여라. 이게 후렴구처럼 주어지는데 이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에 대한 주님의 축복의 메시지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외치시는가, 행복해라, 행복할지어다, 이게 선포하는 메시지라고요.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아, 뭐 그냥 간단하게 TV 드라마 봤을 때도 막 죽어가는 주인공이 누가 옆에서 한 사람만 나와서 아이 그래도 행복하세요 얘기해주면 그냥 파르르 살아나는데, 천지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서 믿음으로 선포하시는 말,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네가 행복하여라 얘기하는데 어떻게 제가 행복하지 않을 수 있겠냐 말입니다. 성경은 얘기합니다.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아끼지 않냐고 내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고요. 그리고 때로 일이 이해 안 되는 일이 벌어진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이루실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주는데, 다시금 깜짝 놀랄 변장된 축복으로 보여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오늘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아는 것과 진짜 행복을 누리는 게 좀 다르잖아요. 그 행복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은 겁니다. 오늘까지도 여러분 교회 생활 잘하셨는데 please 교회 생활 잘하세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마시고 정말 교회 생활을 열심히, 이 교회를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몸으로 만드는데 삶을 헌신하십시오. 참으로 주님께서 여러분 깜짝 놀랄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지 않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성전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교회는 이 땅의 희망입니다. 빛입니다.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어마어마한 복을 받으실 거예요. 근데 그렇게 복받는 길, 성전을 더럽히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가만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 신앙생활이 너무나 쉬운 거예요. 생각해보면 간단해.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시면 돼. 하라는 것은 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어떤 사람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렵다고 얘기해요.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뭐가 어려운가.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거지. 진짜 가만 생각해 보면. 근데 한번 순종하려고 마음 먹으시면 주님 말씀하셔서 순종하면서 사는 것 정말 일도 어렵지 않아요. 술 취하지 말라고 그러면 술 안 마시면 되는 거야. 그냥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안 마시면 되는 거야. 술만 빼고 빨주노초 파남보 형형색색으로 수없이 많은 수백 가지 음료수를 다 드시라고요. 다. 근데 그 수백 가지를 다 놔두고 굳이 참을 수만 찾겠다고 하면, 예? 그럼 어떻게 되냐고 그러면. 그러면서 어렵다는 거, 그러면서. 수백 가지를 놔두고 한 가지를 못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순종하는 게 어렵다고. 제발 순종을 하고 수백 가지를 누리고 사세요. 빨주노초 파남보. 흰색만 있는 게 아니, 음료수가 주님께서 주신 음료수가. 사랑하라고 하면 하고요, 용서라고 하면 하고, 참으라고 하면 참고, 비판하지 말라고 하면 비판하지 말고, 모이게 힘쓰라고 하면 셀모 초청하면 그냥 바람처럼 달려가시고 하라고요. 그냥 순종을. 누추하고 험한 말, 더러운 말, 상처주는 말, 더러운 말, 교만한 말 버리고 선한 말로 은혜를 끼치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이쁜 말 골라서 하면 되는 겁니다. 주일 성수 11주 생활 말씀 기도 그냥 하면 되는 거 하면, 안 하려고 하니까 자꾸 딴소리하고 뭐 힘들게 느껴지는 것이지, 내게 생명 주신 주님, 그리고 그 주님이 주실 장차 나타날 좋게 비교할 수 없는 영광과 축복을 생각하면 다 그까이 거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까이 거 못하겠냐고요. 정말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정말 불행한 사람은 어떻게 사는 게 바른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이에요. 성경 없는 사람들. 어떻게 사는 게 모르니까 맨날 방황하잖아요. 왼쪽으로 갈까 오른쪽으로 갈까 각자 소견에 오른 대로 그냥 막 던지잖아요. 그러면 살고, 이 길이 아닌가 비요. 에베레스트까지 올라갔는데 다시 내려와가지고 내려오다가 죽어. 예. 그러니까 인생 방황하다 다 끝나버린다고. 근데 저 여러분들은 다 알잖아 지금. 법궤 안에 뭐가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그게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독생자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알잖아요. 길을, 생명의 길을. 축복이기를. 어제 종강 성경 공부 종강 모임에서 어느 분이 간증해 주셨는데 딱 마음에 꽂히더라고요. 성경은 인생의 텍스트북과 같다고. 갈 길 몰라 헤매는 인생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친절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살면 형통한 겁니다. 그 말씀대로 살면 기쁨과 평강, 참된 행복에 이르는 겁니다. 저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어요. 예수 믿음 안에서 주신 말씀에 따라 성령님이 인도함을 받으면 참 사랑과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내 가정에, 그리고 교회 공동체, 이 세상에 이루어지게 돼요. 잘못했어도요, 없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시 시작이야. 또 세컨드 차에서 일흔 번씩 일곱 번이라도 용서해 주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에요. 이렇게 좋을 수가 없어. 인생에서는 뭐 기회가 많지 않지만, 인생에 누가 그 얘기하더라. 우리 아버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인생에 딱 세 번 기회밖에 온다. 세 번. 세 번 놓치지 않게 해서 아둥바둥 거기서 다섯 번 실패했잖아요, 제가. 끝났잖아요, 제 인생에.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하니까 세 번이 아니야. 일흔 번씩 일곱 번씩 기회가 무한으로 주어져. 오늘이라도 깨닫고 회개하면 다시 시작이에요. 저주의 문은 딱 닫히고 축복의 문이 오늘 이 순간에 열린다고. 난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예수 믿음 안에서 주님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가 이룬 일에 쓰임받게 돼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세요. 내 개인의 능력으로는 도무지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는 엄청난 축복을 받아들이면 매일 매 순간 마치 walk on the waters, 모래를 걷듯이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눈은 봄으로서 너희 눈은 들음으로서 귀는 들음으로서 복되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아브라함과 모세, 엘리야를 포함해서 구약 성경의 많은 선지자 오인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보는 것을 보고 싶어도 못 봤고 듣고 싶은 것을 듣고 싶어도 못 들었다 말씀하셨어요. 신구약 성경을 가진 우리는 구약 성경 시대 그 어떤 신앙인들의 인물보다도 사실 더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옛날엔 성경 말씀이 없어가지고 꿈을 통해서 환상을 통해서 진짜 장님 그 코끼리 더듬듯이 그 계시 받아가지고 이게 진짜 긴가민가 하면서 그렇게 비틀비틀거리면서 그렇게 가다가 자기 아들 죽일 뻔했잖아 아브라함. 그게 하나님 뜻인 줄 알고 가다가 진짜 그래서 죽였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그렇게 살았었다고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이 오늘날에는 신앙생활이 쉬워졌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언제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저 말씀대로 순종하며 하라는 거 하고 하지 말라는 거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거, 성령으로. 그러면 형통합니다. 축복이 넘치게 되고 행복해집니다. 영원히. 구약시대에는 성전의 건물이었지만 신약시대는 너희가 성전이라. 성전이 성도들의 모임인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것이 이 성탄의 계절에 우리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축복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의 역사는 성전에서 나타납니다. 교회 안에서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요. 교회는 비호감이 돼서 얼레리 꼴레리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나 받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영광된 빛나는 주님의 몸입니다. 그 몸을 이루십시다. 오늘까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아름다운 성전이 되었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성전 아름다운 모습은 지금 우리가 누렸던 그 이상입니다. 제 퍼스널 마트는 그거라니까. 어제보다 좋은 오늘이, 내일은 오늘보다 훨씬 더 좋을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눈을 감을 때에는 춤을 출 겁니다. 천국에서. 이게 우리 앞에 펼쳐진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므로 인생 교과서인 성경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서 성령님의 도우심 아래 말씀을 삶에 적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권능에 충만한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서 개인적으로는 행복한 삶을 누리십시오. 부부 생활에 행복하세요. 시작도 안 했어요. 더 행복하실 거예요. 사업, 직장 모든 면에서 성경 말씀을 그대로 이루세요. 어제보다 좋은 오늘, 오늘보다 좋은 내일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으로, 아름답고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십시오.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이 세상 안에서 공동체적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데 존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의 임재와 권능이 함께하는 거룩한 성전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늘 말씀에 순종하여 행함으로 개인적으로는 엄청 행복하고 공동체적으로 세상을 변화시키고 구원하는 능력이 충만한 저희 모두가 되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